하나님은 목격자이시다. 하나님은 목격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이 우리에게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어로 말했을 것 같은데 한국어로 들리는 게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20년 동안 혹은 그 이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느낄 때가 있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고 어느 누구도 나의 상황을 모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의 호소가 마치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더위가 있었고요. 밤에는 추위가 있었고요. 또 눈에는 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20년이었죠. 그리고 또 삼촌 라반은 10번이나 풍삿을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착취였습니다. 그 세월의 끝에서 야곱은 단 한 문장을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42절을 보시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가 붙들었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앞을 바라보면 경건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목격자이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영적 원리는 바로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지나온 고난을 목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많은 고난을 목격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라라는 단어가 이게 바라보다라는 단어인데요. 42절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팔짱을 끼고 보신 것이 아닙니다. 관찰자로 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관찰자다, 하나님은 관망자다, 하나님 나를 멀리서만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격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은 야곱이 낮에 더워하실 때 함께 더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밤에 추울 때 함께 추위 속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시편 121편이 생각이 났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마치 야곱의 고백을 시편 기자가 보고 썼나라고 싶을 정도로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밤의 달이 너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낮의 해는 너무나 좋은 것 아닌가? 밤의 달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주는 것 아닌가? 그 밤의 달과 해는 우리에게 있으면 어쩌면 너무나 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억울하게 노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밤의 달과 낮의 해도 고맙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들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억울한 삶을 살았다라면,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다라면 세상이 나를 배반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는 부재라고 느끼죠. 하나님 안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결코 늦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고통보다 크고 우리의 조급함보다 지혜롭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격자라는 것은 반드시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격자이시지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그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함께 고통의 현장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죠. 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는 이 야곱이 잠을 못 이루었다 이 표현에서도 동일한 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졸지도 않으신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야곱이 눈을 감지 못한 채 그렇게 밤을 지새워 일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주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목격자시지만 또 동시에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20년 동안 성실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신실하시고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이렇게 변호도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위로를 받았는데요. 근데 또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그럼 과연 나는 20년 동안 엄청 성실하게 목회를 했나? 뒤돌아보면 사실 부끄럽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했나?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찰하시면 나는 과연 변호해 주실까? 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변호를 안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신실했나? 내가 그렇게 양떼를 잘 돌보았나? 야곱은 이렇게 20년 동안 신실하게 변호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도 과연 그렇게 신실했는가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어? 그러면 이게 복음이 아닌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야곱의 이렇게 신실함이 나에겐 없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야곱은 원래 사기꾼이죠. 그렇죠? 원래 사기꾼인데 너무 자기도 남을 속이며 형을 속이며 살아왔다가 그 죄성에 눈을 뜨고 아마 20년 동안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그를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켜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20년을 성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의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원래는 사기꾼인데 내가 원래는 다른 사람은 속이는데 1등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20년이 마치 하루처럼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젯밤에 당신을 책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 말씀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그 야곱에게 자신의 딸들을 뺏기는 것 같고 재산을 다 뺏기는 것 같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언약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격자이시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앞으로의 삶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오늘 본문에는 살펴보신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번역은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에 보면 감찰하신다라고 써있어요. 근데 제가 한자어 이 감찰하시다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감찰하시다는 말이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를 감시하시나 이런 표현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보시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니까 아 오늘도 살만하다.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아, 하나님 날 지키시니까 나 힘들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감시하신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오늘 나 안 왔다고 전화 왔는데 나 이렇게 일을 부리려고 이렇게 전화하신 건가?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삐뚤어짐이 생기는 것.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이 마치 감시처럼 들리죠. 예배를 52주 내가 꼬박 드려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52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 삶이 쉽지는 않다. 목사만 아니었어도 51주 예배 드렸을 텐데 50주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성도들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자유롭게 휴가를 가시거든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 마음에 그런 율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제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잖아요. 얘네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목사 자녀가 돼서 52주 꼬박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생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52주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52주 예배를 드려도 너무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52주가 너무 괴롭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녀의 예배는 감시의 예배가 아니죠. 자녀의 예배는 기쁨의 예배고 사랑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야곱이 깨달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미스바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스바라고 부르죠. 이 미스바는 바로 망대입니다. 감시하는 곳, 뭐 감찰하는 곳, 서로의 눈이 닿지 않는 앞날을 향한 선언입니다. 그 미스바의 돌을 쌓습니다. 영어 본문을 보니까 watch between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의 눈을 보신다. 서로를 보신다. 이 찰스 스탠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르게 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여 바르게 사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종의 삶이고 후자는 자녀의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다. 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이 따라다닌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 아들을 볼 때 되게 이렇게 좀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상상하는 게 있는데 저에게는 없는 건데요. 딸이 만약 우리 집에 있었으면 더 사랑의 눈으로 봤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을 뭐 미워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우리 목사님들 보면 딸이 있는 목사님들 보면 저와 눈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주일날 만나는 자녀들 향한 시선이 너무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의 눈은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인 줄 믿습니다. 감시하고 감찰하는 눈이 아니라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새벽에 오셨습니까? 사실 오늘 새벽이 미스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망대를 세워주시는 거죠. 어떤 망대요?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망대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가 바로 미스바죠. 야곱과 라반이 이 미스바를 세우고 각자의 길로 갔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도 미스바를 세우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라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셔서 미스바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딸을 바라보는 사랑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격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20년, 여러분의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수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허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감찰자이십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눈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눈 아래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이고 동시에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격자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목격자이십니다.